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와 보호자 등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3층 음식점에서 시작된 불은 환기구를 타고 100m 떨어진 천장으로 번졌습니다.
불 떨어질 때 위에 천장에서 약간 슬레이트 같은 게 이렇게 좀 내려와 있었고 부상에서 이제 불꽃이 거기서 일고 있었어요.
병원 측이 발빠르게 대처하고 스프링클러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해 피해를 줄였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서 검사의 외모나 지역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이 이뤄지고 검찰 내부에서도 인사 발령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등 비난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 조직 내 2차 피해의 현실을 또 다른 현직 검사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18일 남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보훈처가 안보교육으로 정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가운데 그 계기가 국무총리실의 지시였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JTBC가 확보한 당시 공문에는 이전 대통령의 지시와 총리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 대표단과 대화할 것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북미 고위급 대화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아침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환자와 보호자 300여 명이 놀라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최근 밀양과 제천에서 잇따라 화재 참사를 겪은 만큼 화재 당시 시민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건물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집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3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7시 50분쯤입니다.
불 떨어질 때 위에 천장에서 약간 슬레이트 같은 게 이렇게 좀 내려와 있었고 보상에서 이제 불꽃이 거기서 일고 있었어요.
연기가 복도를 메우고 매캐한 냄새가 나자 놀란 사람들이 비상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옥상에도 수액거리를 든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화재 직후 경보가 울리고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환자와 보호자 등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유, 나는 보통 놀란 게 아니야. 계단으로 가는데 연기가 있어가지고 나는 숨이 막혀서 못 가겠더라고.
옥상으로 피한 환자 중 두 명은 헬기로 다른 병원에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었던 두 명도 이송됐습니다. 화재 당시 수술실은 비어 있었고 8층과 9층에 있는 중환자실엔 연기가 차지 않아 의료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2시간 만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불은 3층 식당가 안 피자 가게 화덕 근처에서 시작됐습니다. 환기 통로를 타고 100m 정도 떨어진 복도 천장에서 큰 불길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한입니다.
불이 난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2005년 신축된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병원입니다. 밀양이나 제천 화재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건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을 했고 또 병원 측이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피자들 사이에서는 의료진이 피난구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는 달랐습니다. 3층 복도에서 불길이 번지자 곧바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방화 셔터는 내려져 불길과 연기 확산을 막았습니다. 층별로 방연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유독가스는 5층에서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피가 어려운 8층 중환자실까지 번지지 않은 겁니다. 병원 건물엔 환자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도 불길과 유독가스를 피할 수 있는 임시 대피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불길이 커진 병동 환자들은 대피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화 셔터 반대편 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 측의 신고와 화재 경고 방송도 신속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대피 안내는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의료진이 옥상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 계단으로 옥상 대피를 유도하는 등 우왕좌왕했습니다.
내려갔는데 하여튼 좀 막 신기해 하는 거예요. 방송을 막 공개하면서.
좁은 계단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고층 환자들은 초기 진압 때까지 병원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불안에 떨었습니다. 연기가 들어찼던 본관 5층 수술실 일부는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예, 이어서 밀양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밀양 세종병원에 입원해 있다 화재가 나면서 김해로 옮겨져 치료 중이던 86살 김모 씨가 오늘 오후 숨지면서 화재 희생자는 모두 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전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 위령제가 밀양 문화체육관에서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시민 천여 명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했고 또 끝까지 환자들을 구하다 숨진 세종병원 의료진 3명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연 검사는 사건 당시인 2010년에는 2차 피해가 두려워 이를 공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그 정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조직 내부에서 나오는 서 검사에 대한 비난과 공격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김나은 기자의 보도 보시고 현직에 있는 서 검사의 동료 검사와의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다음 날 서 검사가 속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엔 수많은 꽃바구니가 전달됐습니다.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에 전국적으로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고 미투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직 내부에서는 서 검사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서울로의 인사 이동을 원해 사건을 키웠다고 비난했습니다. 서 검사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업무 능력을 트집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서 검사가 외부에 조직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겪은 아픔은 이해가 가지만 꼭 이런 방식을 택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나오는 비난은 더욱 적나라합니다. 극우 성향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 검사의 외모를 언급하며 비난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또 서 검사가 정치계에 진출하기 위해 오래전 사건을 폭로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에 역효과라고 지적합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비난의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성추행을 폭로한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가해지면서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예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현직 검사 한 분이 용기를 내서 저희 JTBC와의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조직 내에서 어떤 반응이 바로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이번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본인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진행하는 점은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사님, 먼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 서지영 검사와는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셨다고 하죠?
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요. 한 예.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소속이고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엿듣지는 않겠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서 검사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뒤에 검찰 내부에서도 뭐 여러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느낀 대목도 많으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좀 그랬는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처음 그 피해 사실을 유프로스에 게시했을 때는 국인에서 예.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는 반응이었어요.
예.
내부 게시판 댓글로도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도 있었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왜 피해를 밝히는 시점이 지금 8년이 후적 지난 지금이냐,
예.
검사 인사 직후에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뭐 차림이 어땠다더라, 후배 검사들과 뭐 사이가 뭐 좋지 않았다더라 등 이렇게 전혀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해서 좀 마음이 씁쓸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그런 식의 반응들이 보통 이제 성추행 피해를 조사할 때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하실 때 검찰에서 이제 이런 부분 또 많이 수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이제 네. 유의해서 봐야 될 대표적인 2차 가해 양상인 것 같은데
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군요.
예,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 왜 이런 본질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 들리느냐, 일각에서 왜 지금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왜 피해 사실을 지금 밝히느냐라는 묻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게 그렇다면 도대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는 적절한 시점이
예.
언제여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검찰 예. 내에서 사실 서정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유일한 사람이 아닌데도
예.
많은 피해자들이 공론화가 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습니다. 또 만약 저한테 너가 피해를 당했다면 당장 밝힐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밝히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가 가십거리로 또 소비가 되고
예.
전혀 본질과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2차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예.
실제로 서정검사의 경우도 이렇게 1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왜 8년 동안 있다 이제 밝히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8년이 넘도록 말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냐.
예.
그렇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또 이제 성폭력 문제, 성추행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또 이제 대부분 이제 2차 피해라는 것이 지금 나오는 양상이 서검사의 어떤 업무 능력이나 인간관계를 의심하는 등등의 반응들이 나오면서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님께서 이제 10년 동안 서검사를 지켜봤다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곁에서 지켜본 서지현 검사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뭐 업무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동료인 입장에서 뭐 업무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검찰도 뭐 실적을 통계화합니다. 그런 실적 부분에 있어서 서정 검사는 늘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인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서정 검사는 동료 검사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잘 챙기는 사람이었고
예.
사실 회사 내에서 검찰 내에서 어떤 실적을 거영하는 게 검사 혼자서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검사님
예.
내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팀워크가 좋았다는 것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네. 이렇게 일각에서 나오는 이런 음해성 발언들은 뭐 일부의 그런 어떤 그렇게 주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확대 재생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것이 바로 많은 피해자들이 염려하는 2차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 내 이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인데 현직 검사 입장에서 진상조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꾸려졌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라기보다는
예.
진상조사단이 지금 꾸려져서 조사를 착수를 할 텐데요. 했을 텐데요. 이런 서정검사의 문제 대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측면을 고민을 하면서 철저히 확인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예.
사실 서정검사 폭로로 검찰 조직의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염려들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마음이 착잡한 것도 사실인데
예.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덮고 가릴 것이 아니라 시정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단기적으로 검사를 위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정검사도 같은 생각으로 피해 사실을 밝혔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서 해주신 말씀이 서지현 검사 본인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지현 검사와 이제 10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동료 검사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서지현 검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재련 변호사가 서검사의 변호인단에서 사퇴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에서 받은 10억 엔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 이사를 맡은 경력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인해 왜곡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소속 대학원장이던 이모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1심 판결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남정 교수는 피해 직후 교내에서 구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오히려 학교와 동료 교수들은 남정 교수에게 문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내용은 학생들이 교내 성상담센터에 자신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투서를 내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남 전 교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애들 문제는 애들 문제로 이게 딱 해야지 여기 교수가 끼어들면 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남 교수를 좀 잘 적응을 해달라고 그랬거든.
다른 교수에게선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재단이날 전달 있을 때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저 남자분이 직접 지적받아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이후엔 문제 삼지 말자는 이야기가 학교 측에서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이용해서 뭐 이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조사위원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학교 측의 회유는 계속됐습니다.
남성으로 문학을 해서 다시 한번 손잡고 또 올라가는 몇 번이
투서를 낸 학생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서를 낸 학생 두 명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낼 건데 투석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부 고발자만 피해를 받아요. 가해자들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징계위는 이모 교수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 뒤 학교는 남 전 교수에게 재임용 부적격을 통보했습니다. 성균관대는 부적격 이유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정 전 특검은 당시 다스의 120억 횡령 정황을 알고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민용 기자, 정 전 특검 아직 조사받고 있습니까?
네, 정호영 전 특검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검찰에 출석한 뒤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BBK 특검 수사 당시 다스의 120억 원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경리 직원 조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 조사에 앞서 취재진이 아직도 당시 내렸던 결론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등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정 전 특검은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가지고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8일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의 수사는 정 전 특검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1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조 씨의 120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수사팀은 조 씨를 횡령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과거 빼돌림 120억 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윗선 지시로 조성된 회사 차원의 비자금은 아닌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동부지검에서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장성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를 지시한 윗선을 밝히려는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해왔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받은 4억 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아 전달한 5천만 원, 그리고 김희중 전 부속 1실장이 받은 1억 원 부분입니다. 이 중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진모 전 비서관은 여전히 누구의 지시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비서관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전달한 장성명 전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윗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셈입니다. 검찰은 일단 지금까지 수사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월요일인 모레 김백준, 김진모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특히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점을 향하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갈림길에 섰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이념 무장을 주문합니다. 또 안보 교육을 강조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심지어 안보 과목을 입시에 포함시키라고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하는 이런 풍경. 군사정권 시절에는 일상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일어났습니다.
뭐 뻔뻔한 군사대결 업무를 하지만 이념 대결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국가보훈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예,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이죠. 이렇게 국가보훈처와 국정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알려진 이 안보교육. 그런데 이 교육이 사실 청와대 지시로 이루어졌고 또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를 저희 JTBC가 입수했습니다. 서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1년 국정원이 제작해 보훈처가 배포했던 안보교육 DVD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비판하고
일부 불순 외부 세력의 주도하에 전형적인 반정부 선동 시위로 변질되었다.
4대강 사업은 미화했습니다.
4대강 사업 또한 온갖 논란을 뒤로하고 미래 녹색 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보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우편향 안보교육은 1년여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세운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가 주도했는데 초대 회장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었습니다. 국정원과 보훈처가 이처럼 안보교육에 뛰어든 배경을 추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여 만인 2009년 6월 총리실이 만든 공문입니다. 국방부와 교과부, 보훈처 등에 범국민 안보의식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첨부문건에서는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을 이해시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내세웠습니다. 부처별 주요 업무도 적시했는데 국정원은 탈북 강사를 통한 대국민 안보 교육을 한다고 돼 있고 보훈처에는 범국민 안보의식 제고 방안을 수립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7개월 뒤 국정원은 국발협을 만들었고 보훈처도 범국민 안보의식 제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리실은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매 분기마다 추진 실적을 보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국정원과 보훈처 등이 안보 교육에 나선 과정에서 총리실이 이전 대통령의 지시를 앞세워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네,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30여 분간 통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이 북한 대표단과 대화에 나서달라고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북미 고위급 대화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한미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적극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개선의 모멘텀이 지속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펜스 부통령 방한이 이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 방한이라는 표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더러 북한 대표단 접촉에 적극 나서라고 제안했다는 해석입니다. 북한은 아직 대표단 명단을 밝히지 않았지만 개막전 방문을 위해선 다음 주 초쯤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문할 경우 사실상 북한과 미국의 서열 2위가 모두 평창올림픽에 함께하는 셈입니다. 북미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통화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재확인했고 백악관에선 탈북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는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대북 선제 타격, 이른바 코피 전략은 없는 개념이라고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JTBC에 밝혔습니다. 빅터 차 교수가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됐다 낙마한 게 코피 전략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현식 특파원이 백악관에 다녀왔습니다.
블러디 노즈, 코피 전략이란 건 없다.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 우리 전략이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2일 JTBC를 포함한 4개사 워싱턴 특파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한 말입니다.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백악관이나 행정부 어디서도 이 말을 쓴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선 겁니다. 코피 전략은 주먹 한 방에 상대방 코피를 먼저 터뜨려 싸움을 끝낸다는 의미로 제한적 대북 선제 타격 옵션에 붙여진 말입니다. 이 관계자는 빅터 차 교수의 낙마 이유에 대해 정책 이견 때문이란 주장은 100%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코피 전략을 둘러싼 논란보다 잔인한 북한 정권과 그를 보여주는 탈북자들의 증언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지성호 씨 등 탈북자 8명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이 블러디 노즈란 이름의 전략은 없다며 선제 타격론에 대한 반발을 진화했지만 올림픽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의심은 큰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네, 이번엔 평창 올림픽 소식입니다. 대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평창은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개회식 리허설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하죠. 박민규 기자, 많이 춥죠. 평창 올림픽이 가장 추운 올림픽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추워서 문제는 없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곳이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입니다. 지금 평창 기온이 영하 12도입니다. 바람이 여기에 심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도 옷을 몇 겹 껴입고 나왔지만 가만히 있어도 몸이 떨릴 정도로 상당히 춥습니다. 리허설 행사에 앞서 저희 취재팀이 참석자들을 만나봤는데요. 내복과 양말을 두 겹씩 껴입고 왔다는 사람, 머리까지 꽁꽁 싸맨 사람 모두 추위를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오늘 리허설을 치르고 나면 여러 가지 체크사항이 나오겠지만 이어지고 있는 강추위에 대한 방한 대책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오늘 밤에는 거기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다던데 건강이 걱정되긴 합니다.
네, 조금 전 밤 8시부터 시작한 이 리허설이 밤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시간 이상 더 진행이 되는 건데요. 참석자 2만여 명이 5시간 이상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오늘은 다음 주에 열릴 정식 개회식과는 달리 이 참석자들에게 무릎 담요나 모자 등 방한용품이 제공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추위와 관련한 사건, 사고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회식 공연 내용은요, 사전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비공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자 아이스하키는 오늘 첫 평가전을 치렀죠. 그 얘기도 해주시죠.
예, 아직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과 카자흐스탄의 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대1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자흐스탄은 세계 17위로 우리보다 4계단 높은 순위입니다. 남자 아이스하키의 경우에 이번 올림픽이 첫 출전인데 대표팀 백지선 감독은 메달까지 노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분명한 건 아이스하키 변방이었던 우리나라 대표팀 실력이 많이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북한 쇼트트랙 상황도 궁금합니다. 어제 선수가 다쳤다고 전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다친 최은성 선수 오늘 훈련장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북한의 쇼트트랙 훈련에는 정광범 선수 혼자만 나왔습니다. 최은성 선수 부상은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발목이 좀 찢어진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북한 대표팀 윤철 감독은 최은성 선수의 올림픽 출전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결심해야 할 거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예, 박민규 기자 추운데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창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관람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기장에 가져갈 수 없는 물품이 뭔지, 주의할 것 없는지 강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며칠 뒤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릉 아레나 경기장입니다. 개막 준비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제 경기를 관람할 우리들도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밖에서 산 음료수는 경기장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화장품 등 모든 액체류도 무조건 반입이 안 됩니다. 가방 속에 넣어가도 스캐너로 골라냅니다.
출입 불가하세요.
따뜻한 음료를 담을 이 빈 텀블러도 경기장 내로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제 폭탄의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다만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라면 1리터까지 허용이 됩니다.
한국 응원단이 자주 사용하는 붓과 꽹과리도 이번 대회는 볼 수 없습니다. 부부젤라, 호루라기, 막대풍선도 모두 금지입니다. 경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현금도 넉넉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비자를 제외한 다른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안 되고 현금 인출기도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방한용품을 꼭 챙겨야 합니다. 특히 개막식은 지붕 없는 스타디움에서 열리기 때문에 당일 밤 기온은 영하 12도 안팎이고 또 바람이 불 경우에는 체감 기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도리와 또 무릎 담요, 핫팩까지 챙길 수 있는 건 꼭 챙겨야 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내일은 입춘입니다. 기다리던 봄 대신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제주엔 산간을 중심으로 큰 눈이 왔는데 밤부터 호남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제주 산간도로에서 승합차가 연신 헛바퀴를 돌리며 고비를 넘기자 이젠 눈길에서 미끄러지며 애를 먹입니다. 언덕길에서 맥을 못 추는 차량들, 체인을 감은 바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주 산간엔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하루만 20cm 안팎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라산은 모든 등산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늘 밤까지 최대 40cm의 눈이 더 예보돼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강풍과 윈드시어 경보가 내려졌지만 항공편 일부가 지연 운항됐을 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호남 지역엔 3에서 8cm가량의 눈이 더 올 전망입니다. 오후 들면서 칼바람이 기온을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수도권엔 나흘 만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대관령 영하 21도, 대구 영하 12도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않아 서울 영하 5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영하 10도를 밑도는 입춘 한파가 몰아치다가 주 후반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귀돌이, 코돌이, 강추위로부터 귀와 코를 보호해주는 제품들입니다. 방한용품들이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롱패딩보다 더 긴 전신 패딩까지 나왔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학생 원지연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3주 전부터 커플 장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단 반응뿐이었지만 최근 강추위가 계속되자 하나 둘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같이 끼는 셋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손을 잡고 다니면 더 따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플 장갑 아이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귀를 가려주는 귀돌이도 한파 덕에 2030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리에선 이를 착용한 여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행도 많이 차고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너무 추워서 3일 전에 급히 샀어요.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이색 아이템을 구매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를 보호하는 코돌이, 롱패딩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전신 패딩 등이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강원 정선군 민둥산 사거리 인근에서 15중 추돌 사고가 나 1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미끄러진 SUV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버스까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강릉에서 열리는 북한예술단의 특별공연 온라인 티켓에 응모한 사람이 15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이 468-1, 강릉은 139-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 중 530명을 추첨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의 핵심 증거인 4.25 진원 파일을 작성한 국정원 전 직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김 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4.25 진원과 시큐리티라는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사항 등이 적혀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의 아버지인 랜덜 마그레이브스가 증언하다 갑자기 피고인석으로 뛰어나갑니다. 미국 체조팀의 주치의인 레리 나사르의 성추행을 얘기하다가 분노를 못 참고 뛰어든 겁니다. 마그레이브스의 세 딸 모두 나사르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미국 매체들은 아버지로서 분노할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예,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치부 임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아, 임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김진태의 사면 오해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3년 이명박 정부 특별 사면에서 MB의 측근들이 대거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JTBC가 최근 당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서 사면 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측근 사면이 이뤄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예.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MB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특별 사면 회의록이라는 거는 절대 나온 적이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JTBC에서 방송이 됐나?
아, 예. 이 특별사면 회의록이라는 게 절대 공개된 적이 없는데 JTBC가 어떻게 입수해서 공개했느냐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거군요. 자, 그런데 김진태 의원 이야기대로 정말 회의록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겁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2008년 특사의 경우에는 회의록이 공개돼서 크게 기사화된 적도 있고요.
아.
예, 지금도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특별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아예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면법 10조 2항에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특별사면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가 돼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군요.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도요 심사위원들에게 5년이 지나면 회의록이 공개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법에도 나와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공개도 돼 있는데 검사 출신인데다가 법사위원인 김진태 의원이 이 부분은 좀 몰랐던
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 인터넷을 쳐봐도 뭐 법제처 사이트를 들어가봐도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최시중 천신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사면된 게 2013년 초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면법이 정한 대로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경과하자마자 이제 JTBC 취재진이 회의록을 확보해서 열심히 취재를 해서 공개를
네.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 때 특별 사면에 대한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관련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때도 회의록 안 줬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달라고 해도 원칙을 지켜서 그거 안 줬는데 지금 정식으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아, 저희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2008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 이전인 노무현 정부 때는 심사위원회도 없었고 위원회가 없었으니까 회의록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 그렇겠군요.
네. 김진태 의원이 다른 비공식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에서 공개하도록 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위원회도 없었는데 없었던 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록까지 달라고 하면 참 뭐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삼선문이 운동합니다.
누구의 운동합니까?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대표단이 어제 공식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신은 신발은 멀리서 보면 그 유명한 이 R로 시작하는 스포츠 브랜드의 로고와 상당히
예.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 삼선 무늬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데 알아봤더니요.
예.
이 제품은 널리 알려진 그 R로 시작하는 스포츠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아, 아닙니까?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브랜드를 떠올리기
네.
쉬울 텐데요.
그런데 북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아, 예.
네, 북한 브랜드 류원이 생산한 신발인데요. 류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고요.
예.
김정은이 지난해 직접 이 류원 신발 공장을 방문할 정도로 이 회사 제품에 상당히 애정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브랜드인 거군요.
네.
예. 언뜻 보면 이제 북한 선수들이 해외 브랜드 신발을 신은 것처럼 분명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은데, 자, 이 북한 선수단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이제 후원사 관련된 이야기 또 해보죠. 이 올림픽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올림픽 후원사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북한 선수들은 이 스마트폰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이 만든 스마트폰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모두 지급이 되는데 북한 선수들은 예외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 기념품 가격이 우리 돈으로 1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신 제품이면 그렇게 되겠죠?
네, 상당히 고가죠.
예.
북한 선수들에게 전달이 되면 사치품에 해당이 돼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아.
네, 설사 북한 선수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만 쓰고요.
예.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 후원사에서 이제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도 모든 선수들에게 또 지급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땠었죠?
그때는 북한 측에 전달이 됐지만
예.
선수들에게 직접 전달이 됐는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아무튼 뭐 받는 사람도 있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 서운할 수는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 지금까지 정치부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제주와 호남은 내일도 10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